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케리 장관이 지난 2013년 2월 국무장관에 취임할 당시 주된 관심사였지만 이른바 두 개 국가 해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제 겨우 한 달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재임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를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케리 장관이 남은 임기 중 중동 평화 협상 체결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미국의 최근 결정을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법안에 시리아 반군들의 이동식 방공 장비 등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러시아 병력과 다마스쿠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 등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군에 제공되는 모든 무기들이 결국 과격 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시리아 반군들의 휴대용 방공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 등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 증가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 상황에 대한 세 나라 간 협의를 계속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5년 전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으로 2,400여 명의 미국인이 숨진 데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의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내 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총리로서 숨진 영령들에게 진실되고 영원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일본의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의 초석이자 전 세계로 진전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이는 적도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을 거쳐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도 국제수역에서 항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바다의 법적 이용과 동등한 권리들이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또 미 군함들도 같은 곳을 종종 항해하고 있다며 이는 항해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과 군함 5척이 타이완 남부 90해리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평범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은닉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판사는 오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고 이들의 자산 6억 3천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기소된 전직 관리들 가운데는 지난 6월 체포된 공공사업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공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현 대통령이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동상 수출 금지령이 북한의 자금 압박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 내지 2m, 서해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사회에 대한 태 전 공사의 발언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오랜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했고 한국에 진화하는 민주화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27일 한국 통일부 기자실에서 가진 공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은 물론 측근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행태를 보고 절망감에 빠져 빨리 한국으로 가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썩어들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해달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그만 이상김이라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 선행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태전 공사는 김정은까지 겪어본 북한 주민들은 물론 엘리트층도 북한의 세습체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쳐내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로는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사회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까지 유지되던 명분과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김정은 자기 아들을 베일에서 꺼내서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오늘 현 시점까지도 김정은은 이 명분과 정체성이 뚜렷이 못합니다. 이거의 지금 현재 김정은의 백두 혈통의 허구성입니다.
대전 공사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핵무기라는 걸림돌 앞에서 김정은의 바람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뺨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며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초청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전 공사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한국에서 피살된 상황을 지켜봤지만 자신은 김정은의 테러가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통일의 재단에 받쳐진 몸인데 만약 김정은에게 테러를 당한다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 더 많은 동료들이 통일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일축한 전 북한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제재를 통해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listic. Well, we would like to see DPRK abandon its nuclear program. We have seen that the DPRK.
애나 위첼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보고자 하지만 대신 자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포함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 프로그램을 기꺼이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SCR 2321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DPRK to obtain the specialized equipment it needs for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관련 물자 구입에 들어가는 경화 수입을 급격히 줄이며 북한이 더욱 소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태용호 전 공사는 한국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와 그 밖에 다른 조치들이 부과할 비용이 북한의 계산을 바꿔 정권이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과 북한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 개발을 둘 다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s leaders have a choice to make: denuclearize and attain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통해 평화, 안전, 번영을 이루든지 현재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 처하거나 경제적 결핍을 자초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목적을 위해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전달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서 제작한 대형 조형물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안보리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함께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형 조형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기념탑이나 동상과 같은 전시용 조형물의 수출길을 막은 겁니다. AP통신은 27일 평양발 기사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 한 달을 맞았지만 동상 수출 금지령이 북한의 금고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조형물 수출로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지만 연간 수출액으로 따지면 1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관은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미술 분야에서 북한 최고로 꼽히는 창작단체로 지난 1959년 11월 설립돼 4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유엔 안보리가 동상을 수출금지 품목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기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곧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예술적인 기능 또한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상을 수출하고 현금으로 만 그 결제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북한이 필요한 그런 또 유용한 그런 제품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수입하는 조건으로 동상을 수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은 또 동상 수출이 북한 외교 활동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의 비동맹 국가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 동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대 후반으로 당시 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독립운동의 물결이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상징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에는 동상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000년 무렵부터 유료 판매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크기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우고 2,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앙골라에는 4천만 달러를 받고 네토 문화센터를 지어줬고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의 로랑 카빌라 동상도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기술이 아프리카 국가, 독재국가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비동맹 국가의 그 친선 강화 차원도 있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혁명적인 상징 이것을 또 알리는 그런 뭐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유엔의 북한 동상 수출 금지령이 동상을 매개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직 북한 관료가 작성한 문건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보려는 노력에도 올 들어 10월까지 북한의 대외 교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일부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중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몇몇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동, 니켈, 아연, 은과 그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관련 업계 자료에 따르면 먼저 북한산 아연은 올해 10월까지 중국 측 총 수입량의 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3대 아연 수출국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정련한 아연의 비중도 총 수입 물량의 약 3.4%에 그쳤습니다. 동도 아연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올해 11월까지 북한은 동광 4만 6천 톤, 그리고 정련한 동 2,200 톤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동광 1,300만 톤, 정련한 동 300만 톤을 수입합니다. 북한산 동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니켈의 경우 중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매년 정련한 니켈 수십만 톤을 외국에서 사들이지만 북한은 2014년에 37톤, 2015년 10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22톤의 정련된 니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비금속은 아니지만 새 제재 결의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은도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은은 44톤 규모로 이는 중국 시장에서 약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북한산 비금속과 은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로 북한이 입을 손실은 2015년 기준으로 약 6,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는 냉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다섯 차례로 나누어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의 길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느닷없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시험 발사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는 빠르게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이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다,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어떤 남북관계 레버지를 모두 버린 거는 패착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로 한국 내 반북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1년간 끌어온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여겨져온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대립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 시설 정밀 타격 훈련에 반발해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는 3월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새 방사포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 TV입니다.
우리 범용지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5월 초 북한에선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6월 들어서도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을 망라한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연이어 대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기만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7월 들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이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9월 초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례 없이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돌이키기 어려운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폈습니다. 한국 정부도 8월에 발생한 주영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사건 등을 앞세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이탈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에선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흔들림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과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그나마 대화와 협력의 명맥을 유지했던 지렛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사실상 이제 남북관계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유지되어 왔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안전장치 없이 이제 끝장 게임으로 들어간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 정권이 선핵 보유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네 번째 순서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이현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should be investigating and should be designating additional senior official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 있는 개인들을 처벌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UNWatch의 레온 셀티엘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관할 지역 내 모든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would urge President-elect Trump to ensure that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ccountability issue that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의 티 쿠마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주요 외교정책 현안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다수의 UN인권이사회 결의와 UN총회 결의로 확립된 국제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UN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누구를 어떤 이유로 ICC에 회부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ICC 회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portant because you're communicating and you're spreading the word and you're letting people know in North Korea. You're giving them the news.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 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영화와 도서, 교육자료 등을 들여보내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라디오 방송과 다른 수단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회의 빌리 포트레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오랜 고립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북 인권 정책 제안 가운데는 동맹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I would recommen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they maintain the strength of United States alliances on human rights.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각적인 공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비판적 직접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압박과 병행되는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 협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that any steps toward a peace treaty, towar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oward extension of economic
북한과의 협상에서 평화 협정이나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 원조 확대 등이 북한 내 인권 개선 움직임과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과의 인권 협상에서 어떤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억류 사태 재발 방지, 이산가족 상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 인도적 기구의 취약계층 접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티 쿠마 국장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의 인권 대화는 일부 전문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in engaging on human rights issues.
현 시점에서 북한 정부는 인권 관련 교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나 의회 인사들 가운데 누구라도 협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면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와 유엔워치의 셀티엘 부국장, 세계기독교연대 로저스 팀장과 국경 없는 인권의 포트레 회장도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안보가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탈북민 유형을 보면 입국 당시 20, 30대 젊은 층이 전체의 58%로 절반이 넘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리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사실 뉴스에서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냥 좀 예전보다는 좀 친근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그냥 한민족이라고 생각되고 학생들이 가족하고 같이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가 직업을 갖는 걸 보면서 북한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아, 방송에서만 보죠. TV에서 같이들 나오잖아. 저 연예인들하고 나와서도 그런 거 잘 보죠. 성공했다 싶지. 힘들게 와서 여기서 편하게 사니까 성공했다 싶지.
만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스쳤던 적은 좀 있었겠죠? 드라마에도 탈북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태영호 공사가 지금 망명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걸로도 좀 접하는 거고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TV에는 많이 봐요. 계속 봐요.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탈북을 했을까.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라오스로 해서 제3국으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 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워낙 탈북민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우연치 않게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로 좀 꾸준히 관심이 생기고 또 TV 방송에서도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탈북민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소식들 자주 접합니다.
탈북민을 실제로 접해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통해 접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탈북민을 만나도 처음에는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거리감을 더 느낀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선입견으로 많이 봤었고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냥 보고 있고요. 관심도가 저는 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지 않으니까 와 신기해 이러면서 뉴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뭐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각각 느껴지고 말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제가 그 6.25 때 중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피난을 갔거든요. 이제 저 고향으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때 일주일을 걸려서 고향에 갔는데 그때 그 과정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거보다도 수백 배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중국을 통해서 공안원들 피해 가면서 무사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그분들은 진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천원이에요, 천원.
아무래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그런 또 너무 어두운 면만 또 보는 거는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민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탈북민을 통해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남북의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통일 이후에 두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그 통일 이후에 그런 쪽의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적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면에서 뭐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뭐 좀 특이한 그런 시선보다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북민들이 나옴으로써 오므로써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자기의 삶 겪은 거 이거를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도 반신반의하겠지만은 저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체에서 3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제 탈북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 북한 사회를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고 또 남한 사회도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향후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맞이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탈북 청년의 한국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날씨가 꽤 쌀쌀했다죠?
네, 아주 매서운 냉기가 서울에 가득했습니다.
네.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는데요. 하늘은 맑고 또 햇볕도 내려쬐지만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에 머물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대설특보와 함께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일대,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서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네, 정말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를 보니까 약간의 비 예보도 있던데요.
네네.
한국도 내일부터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 기온이 더 떨어져서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날씨 예보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오늘은 특검의 움직임이 큰 뉴스로 올라와 있군요.
네. 그 특검의 수사 상황은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은 비선 실세 중심인물인 최순실 씨 일가의 그 부정축제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최 씨뿐 아니라 최 씨의 친인척 또 주변 인물 등 40여 명에 대한 재산 내용을 알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혹시 박 대통령이 포함됐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답을 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의 재산 규모가 대단히 많은가 보죠?
네네. 한국 돈으로는 뭐 수백억 원대 자산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딸과 함께 은신했던 독일에 있는 재산도 한국 돈으로는 8천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또 유럽 여러 나라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특위 감방청문회에서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 이렇게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최 씨의 재산 상속과 외국환 거래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최 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 내역 조사, 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연관성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또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대리 처방에 대한 의혹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의료기관, 인물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이번 사태에 관련된 그 대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의혹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도 들리네요.
네. 조류독감 사태로 현장에서 방역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며칠 전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 현장 인력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로에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조류독감 대응 현장의 소식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그 40대 공무원 정모 씨입니다. 조류독감 발생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숨지기 하루 전인 26일까지도 하루 뭐 14시간에서 15시간씩 방역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그 피로도로 인한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가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 잡는 조류 독감이라는 제목으로 감염 우려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살처분 현장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닭과 오리 살처분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나 보죠?
네. 그 한국에 조류독감이 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부터인데 바로 전까지 가장 큰 피해를 났던 그 2014년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의 전담을 해왔지만 그 후로는 민간 인력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민간 인력이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이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그 살처분 현장에는 군인들도 지금 대거 파견돼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 용역 인력의 의존도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적을 확인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력에 대한 방역 예방부터 또 피로도 관리 등의 부분에 철저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그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살벌하다고 합니다.
네.
끔찍한 현장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집으로 돌아가 쉬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살처분 현장 인력들에게 처방되는 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외에 그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네, 참 조류독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고령자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까지 55세 이상, 55살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법적인 용어로 고령자, 50세에서 55세 미만에는 준고령자 이런 명칭이 붙여져 있었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뭐 고령자, 노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새해 2017년부터는 고령자, 준고령자 대신에 이 한자로 어른장자를 쓰는 장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답니다.
아,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그러니까 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절차를 거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50세 이상은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 사실 듣고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55대 이상 된 분들한테 고령이라고 하면은 야단을 듣습니다. 아마 네, 절대 네. 아니라고 손사래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948년에 평균 연령이 뭐 48.6세, 뭐 49세 정도 됐을 때는 50대가 고령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분명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60대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외모상으로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고요. 실제 말씀드린 대로 60대들에게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다면 나는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수차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명칭도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25년 만에 이런 법적인 연령에 따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인데 고령자로 불리면서 채용을 꺼리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변화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장년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새해부터는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습니다.
네. 자, 이제 노년을 그러면 대신할 말을 찾아야겠고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데이비드 헤일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국가 고속도로 당국의 샤히드 아슈라프 타르라 의장과 공동으로 25번 고속도로의 구간 보수 공사 완료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퀘타와 발루치스탄을 거쳐 차만과 칼랏을 연결합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25번 고속도로에서 111km 길이의 도로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 계약자인 프론티어 웍스 오거니제이션과 파키스탄의 국가 고속도로 당국이 참여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이 사업에 6,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도로 보수에 2,7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연결된 고속도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연결해 무역과 경제적 통합을 도울 것입니다. 이 도로는 차만에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를 거쳐 카라치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발루치스탄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건과 교육 등 사회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주 계약자인 프론티어 웍스 오거니제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 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데이비드 헤일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연설을 통해 이 도로는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는 양국 간 우호관계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는 장차 파키스탄의 미래 세대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도로 건설에 사용된 자금은 총 6억 8,150만 달러에 이르는 미 국제개발처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2,200km에 달하는 파키스탄의 도로 건설과 보수에 자금을 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간을 잇는 4개의 주요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